사무엘하 23장 13절 이하 말씀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신하들에게 어릴 적 늘 마시고 살았던 고향 마을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하 장수 세 사람의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 한가운데를 돌파하고 베들레헴 마을로 들어가 그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드립니다.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은 그 물을 땅에 부어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물을 결코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부하 장수들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진심이었다는 것과 그 부하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역시 진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해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나 자기 일을 대하는 일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면 신뢰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고 함께 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진실한 것인가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최고의 신앙인으로 자부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신 것도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당시 종교인들은 매우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식민지 치하였지만 이스라엘 종교의 독립성을 보장받았고 성전도 건축하였고 새로운 유대교의 중흥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징집 의무도 부과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가이사 황제 깃발을 우상으로 보고 유대인들이 그 밑에 복종할 수 없다는 유대 종교의 요청을 로마가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의 위대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업적을 성취했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비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외식한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히포크리트, 즉 위선자, 사이비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 없는 가짜 사이비 신앙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46절 말씀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신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진정성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또 다른 자기 정죄가 되거나 자기 교만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스스로의 신앙의 진실한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일에 힘써야 할 주제일 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진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한데 오늘 본문은 그 척도 중에 하나를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종말 심판에 대한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혼인 잔치집의 열처녀 비유이고 둘째가 달란트 비유이고 셋째가 양과 염소를 저녁에 되어 나누는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천국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면서 그 기준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장애인주의를 함께 지키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작은 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입만으로는 자기 삶을 감당해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에게 뒤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에 대한 극진한 관심과 긍휼을 성경 속에서 늘 밝혀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 된 자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율법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서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추수 때에 잊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특별한 돌봄을 사회적 책무로 주신 것도 독자적으로 생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와에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땅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거류민들을 내 자식처럼 챙길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말씀에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인신매매를 하거나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천적 장애를 지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돌봄을 일생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와 같은 일반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시고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런 장애를 가진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서 장애를 지닌 한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고귀한 생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오신 줄 후에 첫 번 기적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 장애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첫 교회의 첫 기적이 선천적 장애우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은 향후 교회 사역이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줍니다. 또한 첫 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에 대한 돌봄을 출범 당시부터 중요한 교회적 과제로 감당했고 이를 위해 성도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서 노예들에 대한 상전들의 태도를 가르치면서 위협을 거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조건에 관계없이 존귀하다는 이런 노예들의 인권과 관련된 바울의 발언은 당시의 사회 제도나 관습이나 그레코로만 사회 문화에 비교해 보면 매우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여러 가르침은 신앙인과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주변의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돌봄인 것을 매우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 가르침이란 먼저는 만민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동등하고 존엄한 가치를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둘째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의 근본 도리임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은 당시 사회로서는 파격적인데 오늘의 교회는 오히려 사회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지여서 우리 스스로의 회개와 갱신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보살펴서 그들도 공동체의 정당한 일원이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이들의 친구 되려는 자세를 굳게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장애우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본 우리 시선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주변의 작은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양극화 과정에서 생산되는 소외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빈곤계층이나 장애우들, 외국인 근로자와 그의 자녀들, 탈북자들과 그의 자녀들 등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자기 삶의 유지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장애인 주일인데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256만여 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경제활동 참가자는 37%에 불과하고 평균 임금도 월평균 197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적어도 60% 이상은 전혀 생활 대책 없는 극빈과 장애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의 문제도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지난해 통계로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이 3%를 초월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 변두리 지역은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학생들의 수는 20%가 줄었는데 다문화 학생들의 수는 240%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무척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응의 어려움과 언어소통의 문제입니다. 문화적 적응이 어렵고 언어소통의 문제는 학습 부진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아이들 사이에 따돌림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일반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1.1%인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는 8.2%로 월등히 더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부모들의 경제력 문제입니다.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사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경제력 이를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학력 격차가 더 확대되고 미래 역시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업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빈곤과 다문화, 장애우, 탈북 청소년 등의 소외된 청소년들이 자기가 우리 사회 안에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그들이 우리 사회의 외로운 늑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염려합니다. 외로운 늑대란 누구의 지시나 조직적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자생적으로 반사회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당하게 차별당하거나 억압당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 일단 생기고 난 다음에 치유하려면 사회적 경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정 예방 차원의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이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이지만 이들에 대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은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사랑에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생존과 직결되는 소중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스스로 작은 이들의 친구 되기를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차별당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통하여 인생의 참 승리를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고대 교회부터 현대 교회까지 디아코니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는 긴 제목의 책을 서술한 저자 쉐퍼 박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랑의 승리는 미래의 사랑의 승리를 보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긴 역사에서 교회는 세속적 권력보다는 받은 은혜의 사회적 환원을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 사랑받고 존경하고 그 영향력을 선하게 키워왔습니다. 우린 지나간 수년간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는 평범한 이치를 재터득했습니다. EU가 그렇게 자랑하는 국가 간 이동, 자유이동 조약인 쉥겐 조약을 무효화시키면서 각 나라가 국경 폐쇄 조치를 취했지만 그 조치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은 신기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같이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는 공동선이 실천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그래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문제는 고도의 문명사회로 발전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분들의 적응 속도가 느리고 사회 발전 속도는 더 가속화되면서 그분들의 삶이 더욱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끼는 피아니스트 가운데 이 히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손가락이 네 개뿐인 자매입니다. 그나마 손가락 근육이 발달되지 못해 피아노 치기가 매우 불가능한 사람인데 혹독한 훈련과 연습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장애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 과정이 눈물겹습니다. 언젠가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쇼팽의 적흥 환상곡 한 곡을 5년 6개월간 연습한 끝에야 무대에 올릴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도 넘는 연습을 혹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우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의 고충은 가족들 모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의 삶이 이 한 사람 때문에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매달려 희생하고 도와도 성공률은 0.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들의 생명 나눔 친구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그 사랑이 내게 대한 특혜와 사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 날 후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도로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떡을 이웃에게 던질 줄 아는 이웃 사랑의 극진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오늘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주는 기준점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목축하는 유목민들은 잘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낮 시간 방목지 초원에 삼게 지내던 양과 염소가 저녁 때 우리에 들어갈 때는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로 확실히 구분해서 보내는 것처럼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다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명백하게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는 명백히 구분하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의 기준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는 그것이다 하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 나눔과 신앙 실천을 심판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서독이 아직 분단되어 있을 때 일입니다. 동베를린 시민들이 서베를린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없이 부럽기도 하진 한편으로는 셈이 나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시간에 몰래 동베를린의 쓰레기 차들을 몰고 와서 서베를린 구역에 버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서베를린 시민들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인 과자나 과일이나 생필품 의복 등을 가득 싣고 동베를린 구역에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을 나누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은 나누어져야 옳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 섬김적 디아코니아입니다. 성경은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를 100회 이상이나 사용합니다. 여기서 신앙인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섬김에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지적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해로 유지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미래 사회의 위험요소가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상호 깊은 이해와 섬김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작은 자들의 친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섬김이 물질 나눔으로 그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하시면 우리는 사회복지기관과 차별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진 물질을 아무리 나누어도 그들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전 미문의 걷지 못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변의 장애우들이 행복해지는 날이 오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어 회복된다는 약속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곧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이하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육체가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맹인의 눈은 밝아지게 될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열릴 것이며 저는 저는 사슴까지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혀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더욱 우리 장애우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육체까지 온전해지도록 구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 모두의 첫 열매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힘겨운 세상길을 걷지만 장차에는 우리 육신까지 온전하게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 이웃을 초대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신앙은 한 인간을 전인적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그에게 건강한 회복된 몸과 홀로 설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자유까지 얻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웃들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의 지금의 삶과 영원한 삶을 위한 유일하고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 작은 자 사랑이라는 신앙의 진정성을 더욱 실천하고 증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매일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아린하신 구원과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